B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동해상에서 군이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NN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배에서 동료 성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한국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증가한 이란의 핵 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모든 나라가 이란의 핵 개발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진지한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밤부터 농축을 시작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원이 이를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포르도에서 우라늄을 4.5% 농도까지 농축할 계획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이런 사실을 어제 언론에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13일 백악관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내 쿠르드 반군을 철수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 쿠르드 반군에 대한 터키의 공세를 중단시키면서 터키가 설정한 안전지대 밖으로 반군들을 철수시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최근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문제와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 그리고 러시아산 무기 구매 등과 관련해서 최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일종인 펜타닐을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 2017년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뒤 중국 북부 칭타이에서 펜타닐 밀수 조직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당시 이들로부터 펜타닐 약 12kg과 다른 약물 19kg을 압수했습니다. 공안에 검거돼 재판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는 사형 유예, 두 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유예형은 보통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이 오피오이드 확산의 주범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조처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없앨 관세 비율은 같아야 하고 대상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관세 철폐 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이 먼저 미국이 지난 9월 1일부터 1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물린 15% 보복 관세를 철회해 주기를 원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가능하면 빨리 없앨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연방 하원이 탄핵 조사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공개 청문회를 시작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오늘 13일 예정된 청문회에 밀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하도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반응에 상관없이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북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제재로 인한 인도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민간 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한 가운데 한국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이 마주 앉으면 실천 가능한 금강산 관광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인 내일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영하권으로 시작되는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3, 4도 정도가 올라서 일교차가 더 커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반응에 상관없이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규모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훈련은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VOA에 우리는 북한의 분노를 바탕으로 우리 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한 연합 공중훈련 실시는 북한에 대한 대결 선언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담화에서 연합 공중훈련의 명칭이 바뀐다고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올해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규모가 작은 연합 공중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급하고 나온 겁니다. 한국 언론은 익명의 한국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미한 군 당국이 매년 12월 실시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연합 공중훈련이 비질런트 에이스와 다른 것인지 또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연합 훈련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번에 진행될 훈련의 명칭이나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공중훈련은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미국과 한국 간 전술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교관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데 필요한 공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권정근 순회대사의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미북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지난달 초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민간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심각한 우려가 야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보리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는 1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 등의 요구로 이 문제가 수차례 안건으로 다뤄지는 등 안보리 차원의 심각한 우려가 야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 선적 활동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안보리 내에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일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보리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보다 자주 협력해 인도주의 지원 면제에 대해 세부적인 고려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제재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인도주의 지원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보리 보고는 카네기 재단과 호주와 캐나다, 독일, 한국 등 26개 나라가 후원하는 민간기관으로 매달 안보리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협력 50주년 기념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아세안 10개국과 미국의 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5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로 회부된 결의안은 미국과 아세안의 오랜 협력을 기념하며 역내 강력한 파트너로서 미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밤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지키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아세안 10개국이 아세안 공동체 내에서뿐 아니라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인도와 같은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촉진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린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는 지난 4일 폐막했습니다.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린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이 마주 앉으면 양측 모두 만족하면서 실천 가능한 금강산 관광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하는 2차 통지문을 북한에 보낸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 축사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도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남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북한에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하는 2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미북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통보한 건 자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북한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방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지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통지하진 않았고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금강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입니다.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흘려온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 않겠죠. 선임자들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써버리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인 건 분명하죠.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도 VOA에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금강산 지구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며 대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됐든 현대아산이 됐든 한국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한국의 기대만큼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북한에서 나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명분 쌓기, 현대아산하고 계약했던 걸 파기하는 데 따르는 명분 쌓기용으로도 대화가 나쁜 건 아니고 북한의 전통적인 행태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뒷배가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배려하면서 법적 제도적인 틀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국 정부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압박이라며 뜻대로 안 될 경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기반시설 재정비는 결국 현대아산 측의 재산권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에 대한 사용권을 현대아산에 줬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하든 뭐 재설계를 하든 그 과정에서 재정비 과정에서 현대아산이 이미 설치했던 것들을 손대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계약 위반 사항이 되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북한이 정말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힘으로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금강산 그 리노베이션을 진행할 것이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예단하기 어려운데.
박 연구위원은 더욱이 한국 정부가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강경한 입장이나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에게 아쉬울 것도 손해볼 것도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 통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미사일 방어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의 상호 운영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헨리 오베링 전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은 6일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그동안 예상밖 속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량을 고도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베링 전 청장은 1998년 당시 북한이 적어도 8에서 10년 동안 다단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량을 보유하지 못할 것으로 단정한 중앙정보국 CIA 평가와 달리 수개월 뒤 대포동 1호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당시 북한의 빠른 역량 고도화에 매우 놀랐으며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 C2BMC를 전력화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 C2BMC란 전 세계 6개 미국의 정구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미사일 방어관리체계로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체계와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관리부터 통신,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종합체계입니다. 당시 이 업무를 관장했던 오베링 전 청장은 통제체계 도입 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3대의 인지함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TP2 레이더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한 대의 이지스함으로도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존 바이어 미사일 방어청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해 18개 표준 시간대의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2BMC has a footprint from the Korean Peninsula over into the Middle East, and I use the saying, you know, we're 24/7. 바이어 국장은 C2BMC를 한반도 전장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묻는 VOA 질문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 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Peninsula, they're integrating, you know, the THAADs that's there, the Patriots that's there. We want to be able to provide just like. 바이어 국장은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 운용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작된 2020 회계연도 예산에서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어 국장은 또 앞으로 미사일 방어청은 우주자산, 레이저 기반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를 C2BMC에 통합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특수정찰기가 최근 잇따라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한 미 군당국의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일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 RC-135S의 동해 상공 비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코브라볼로 불리는 LC-135S는 전 세계에 세대밖에 없는 미 공군의 최첨단 특수정찰기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 정찰기가 지난달 8일에도 일본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동해 지역을 정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약 한 달 사이 미 특수정찰기의 비행이 두 번이나 이뤄진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감시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집중됐는데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 시기 RC-135S는 총 5차례 동해 상공 등을 비행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미 공군의 또 다른 특수정찰기인 RC-135U 역시 최근 주일 미군기지에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컴뱃 센트로 불리는 이 정찰기는 미 공군의 두 대밖에 없는 기종으로 레이더 전파를 잡아내 적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 탐지하는 것이 주 임무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미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서 가데나 기지로 이동 배치된 RC-135U 정찰기는 지난 1일에는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RC-135U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한반도에 투입돼 정찰 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안에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ill they do things to nudge the U.S.? Sure, they could do some more short-range tests, or they might do another submarine launch.
북한이 미국을 떠보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올 연말까지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정한 만큼 그때까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같은 중대한 도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한국이며 실전에서 공군기지와 공항 등을 파괴해서 미군 병력과 자산 증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방사포는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으로 진화했다며 정찰 자산을 대폭 늘리고 공격과 방어의 통합을 가속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They have launching missiles from mobile launchers, from transporter vector launchers.
북한은 이미 수년 동안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해 왔습니다. 다만 귀중한 자산인 이동식 발사 차량을 소모시킬 수 없어 처음에 미사일을 차량으로 실어 나른 뒤 거치대에 옮겨 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새로운 발사 방식인 줄 알았는데 몇 차례 성공한 뒤엔 미사일을 차량에서 직접 쏘기 시작했죠.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먼저 거치대 발사를 통해 안정적 미사일임을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ICBM 발사에 따르는 엄청난 충격과 진동에 견뎌야 하고 미사일 탑재와 발사를 반복해야 하니까요.
북한 ICBM의 이동식 발사대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They have demonstrated a capability that they can do it. The question is, I think their ability to sustain.
기술적으로 어렵고 복잡하지만 북한은 발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전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얼마나 손상시키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생산해 실제로 미사일을 세워 연료를 주입한 뒤 한국군이나 미군의 타격 전에 발사할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국내 생산 가능 여부 등 운용상 어려움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So it makes a if you wanted to do a sort of a preemptive strike.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고정된 특정 미사일 발사 시설을 겨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동원해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지를 떠난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는 있습니다. 흔히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 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사일은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기지들에 보관돼 있고 잠재적 발사 지점은 기지에서 1시간 4배 운전거리 안에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동식 미사일 기지에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미사일들이 특정 장소로 흩어져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동한다 해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특정 장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Yeah, I mean North Korea has a number of these bases. They are increasing. They seem to be increasing in number.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미사일 기지들이 많고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지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CBM, 중거리 미사일, 고체 연료 미사일, 액체 연료 미사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은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뒤에 거의 곧바로 쏠 수 있는 반면에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고 호송 차량도 많아서 포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국의 감시 자산으로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Doing anything alone is obviously always harder. Than doing it as a larger alliance.
한국 단독으로 감시하는 건 동맹 차원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물론 어렵습니다. 한국의 위성 감시 역량은 다소 제한돼 있습니다만 위성은 궤도를 돌며 현장 포착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방법에 크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무인기와 같은 공중 자산을 통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고 특히 미국 등 통합 감시 파트너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 체계를 갖춰도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른 신형 미사일은 이전에 시험한 비슷한 무기들에 비해 얼마나 더 위협적입니까?
What they tested, we're calling it the KN-25.
KN-25로 불리는 이 무기는 다소 특이합니다. 북한은 로켓포로 내세웠지만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크기도 상당합니다. 포와 미사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대형 장거리 로켓을 보유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크진 않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탄도미사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동식 발사 차량 보유수가 많지 않고 개발 역량도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차량 한 대, 한 발씩 올려서 발사하는 대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의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같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더 큰 화력을 분출하니까요.
그런 동시 발사 역량과 사거리를 고려할 때 결국 한국을 겨냥한 무기 아닙니까?
Absolutely. Yeah. This would not have much application, I think, to Japan. I don't think the range.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일본 타격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할 리 없는 중국 외에 이 무기의 사거리에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따라서 분명히 한국 군사 기지 등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 미국의 공군력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 이 역량을 더 많이 파괴할수록 북한에게 유리한 거죠. 이런 무기로 활주로나 공항 등을 공격해 전시 미군 병력의 증강을 늦추거나 대규모 미군 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역량의 이 같은 진전이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The dangerous part of all this is that all of it has to be done very quickly, very soon. You know, what the thing that keeps me up at night.
양측 모두 먼저 매우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남북한 둘 중에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이런 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파괴하는 게 유리하고 북한은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미사일을 쏴서 타격할 동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 불안정의 핵심입니다.
지난 8, 9월 각각 17분과 19분 걸렸던 발사 간격이 이번엔 3분까지 줄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신속한 공격을 위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Yeah, these missiles that are, you know, you have multiple missiles on a single vehicle.
맞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제 사격 무기입니다. 실전에 사용하기엔 3분도 너무 길죠. 앞서 걸렸던 17분과 19분은 분명히 인위적인 실험 단계였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쏟아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차량이 그런 발사를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의 연속 발사는 흔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면 그렇게 발사해야 하고 동시에 최대한 많은 목표물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보여준 3분 간격 발사는 큰 진전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봐야 합니까?
I don't know if they're struggling to fire them more quickly or if they're this is just for testing purposes, you know, they're firing
발사 간격을 더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인지 아니면 발사된 미사일을 일단 지켜본 뒤에 다시 장전해서 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레이더나 위성 자산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실험 결과를 관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니까요. 고체 연료 미사일은 20분 가까이 기다리거나 심지어 3분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you know they can be relied upon to a certain extent. They can't be relied upon, for example, to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어체계에 어느 정도는 의존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미사일을 추적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연계한 작전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압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 미사일의 초기 공격에 따른 피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미사일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공격과 방어 통합 전략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어떤 미사일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기대는 신뢰할 만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선 그런 공격 방어 통합과 함께 어떤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가해야 합니까?
One of the big problems that these new weapons pose is they tend to be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매우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겨냥하는데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고도가 상당히 낮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낮은 고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 관측하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건 곧 공군 레이더 등 정보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들이 서로 연계돼서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의 통합을 거부하는 한국의 결정은 그저 중국에 대한 양보일 뿐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과 통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발사 정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과 대응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과 관련한 회의에도 전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5년 사이에 대인지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 세계 3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한스 브라츠카르 대인지뢰 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 의장이 밝혔습니다. 브라츠카르 의장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4차 평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브라츠카르 의장은 대인지뢰 금지협약과 이 협약의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엄청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평가회의 이후 북한과 미얀마, 시리아에서 새로운 대인지뢰 사용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한국군인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발표입니다.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츠카르 의장은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3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30개 나라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협약 관련 회의에 참가했지만 북한은 이란과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예외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이 지난해 발표한 11개 지뢰 생산국에도 포함됐다고 브라츠카르 의장은 밝혔습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처음 체결됐고 1999년에 40개국이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협약은 효력 발생 후 5년에 한 번씩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했고 이에 따라 2004년과 2009년, 2014년 등 세 차례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했지만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3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뢰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대인지뢰를 북한의 남침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 사용과 저장, 구매를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17년 10월 처음으로 대인지뢰 금지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상황을 들어 협약 가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는 주로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인민군, 미군 그리고 중국공산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겁니다.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은 DMZ 일대에만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그리고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상호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 관세 이제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이게 합의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상무부가 이 가오펑 대변인이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무역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가오 대변인은 지난 2주간 양국의 협상 대표들이 무역 분쟁 관련 주요 사안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처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가 멀어질수록 올라갔던 게 관세인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관세가 없애게 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나요?
예, 가오 대변인은 양국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하지만 관세가 취소될 대상과 규모는 아직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구체적인 관세 철폐 시한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런 발표가 나온 배경, 이유 중요하겠죠?
예, 로이터통신은 7일 중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중국은 미국이 지난 9월 1일부터 1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5% 보복 관세를 철회해주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은 또 미국이 중국산 산업 부품과 기계 설비 등 2500억 달러 규모에 매기고 있는 25% 관세도 없애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 관리는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보복 관세를 가능한 다 빨리 없앨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그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영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11일에서 11일 워싱턴 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고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달 15일로 예정됐던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치에 대한 현행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등의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의했고요. 예. 이후에 순차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오늘 16일에서 17일 칠레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1단계 합의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맞습니다. 칠레가 국내 사정으로 APEC 정상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양국은 현재 이 합의안 서명 날짜와 장소를 조율 중입니다.
네네.
이 로이터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관리 말을 인용해서 서명식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네.
다음 달 3일에서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 후에 두 정상이 만나서 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 쪽에서는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제 어디서 만남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네.
미국 쪽에서도 아직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
예. 자, 아까 그 가오 대변인이 발표한 그 관세 철폐 내용, 이 부분은 미국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아직 미국 쪽에선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제조정책국장은 VOA에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의 환율 조작과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등 중국의 일부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최종 합의에선 또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의 원칙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터키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미국에 온다는 소식 좀 보겠습니다.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13일 미국 백악관에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네.
이 터키 당국은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회동 일정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남을 확인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인터넷 트위터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터키가 확보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나눴으며 시리아와의 국경 문제, 테러 근절, 쿠르드족과의 적대 관계 종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13일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터키가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군사 공격을 단행한 이후에 미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터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최근 미 하원이 20세기 오스만 튀르크족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살상 행위를 집단 학살이라고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터키가 크게 반발했고요.
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터키는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부인해오고 있는데요. 이를 인정한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를 향한 가장 큰 모욕이라며 반발했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터키하고 미국이 갈등을 빚었던 문제가 또 있었죠.
예,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터키가 러시아산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제인 S-400을 구매하자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터키에 팔기로 했던 F-35 전투기를 예정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군사 유대 관계를 강화하겠다.
네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F-35를 터키에 인도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중요하겠네요.
예. 러시아에 스텔스 전투기 정보가 유출되는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은 터키에 대한 F-35 판매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대규모 제재도 예고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터키는 S-400 구매를 강행했고요.
예.
지난 9월에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2차분까지 인수를 완료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터키가 이 IS 관련자들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거든요.
예. 이 터키 당국이 지난 4일에 시리아 북동부 아자즈에서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친누나이자
네.
IS의 주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르미야 아와드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바그다디는 지난 10월 27일 미군 특수부대 습격을 받아 자폭한 IS 지도자인데요. 이 터키 정부는 이 바그다디의 누나인
인 아와드 씨가 IS 운영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터키가 확보한 IS 관련 인물이 한 명이 아니네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바그다디의 아내의 신병을 작년에 이미 확보해서 억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6일 이 미국이 바그다디를 제거한 걸 뭐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터키는 그의 아내를 이미 체포했지만 이번에 처음 밝히는 것이라며 바그다디의 아내와 누나 그리고 다른 친척들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바그다디 아내를 체포한 시기와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터키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슐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이 6일 이 자국의 난민 정책은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터키가 난민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는 유럽 국가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네네.
터키는 이 유럽으로 가는 이 또 회원국인 그리스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그 경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6일 이 터키를 떠나려는 난민과 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터키 해안경비 강화를 위한 지원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터키는 유럽의 걱정과는 달리 난민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소일루 장관은 불법 이주문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불법 이주민 33만 6천여 명이 터키 전역에서 체포됐고 이 가운데 9만 2천여 명이 올해 안에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군사작전을 통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을 몰아낸 터키는 시리아 국경을 따라 이 폭 30km에 달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했는데요. 이 또 자국 내 시리아 난민 이 100만 명 이상을 이곳에 이주시킬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서 또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대리대사가 지난달 하원의 대통령 탄핵 조사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발언록이 6일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내가 명확히 이해하기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금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사를 추구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테일러 대사가 이렇게 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발언의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나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에 이른바 퀴드 프로코어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기 네. 때문입니다. 이 대가성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치적 경쟁자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는지를 가리는 탄핵 사유의 핵심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주로 이 대가성에 대해서 부인을 해봤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군사 원조 집행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실시하는 어떤 조사의 대가였는지 이게 쟁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 등의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통화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에게 4억 달러 가까운 군사 원조 집행,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된 발언록에 담긴 테일러 대사의 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해야 보류됐던 군사 원조를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관계 당국은 추문이 불거진 뒤에 보류를 풀고 원조를 집행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조사 요청과 원조는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날 발언록이 함께 공개된 컷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의 진술을 거론했는데요.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이건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대사의 대리는 대통령 입장과 다르게 증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밖에도 대가성을 인정하는 현직 행정부 당국자들의 증언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든 손들란드 유럽연합 EU 주재대사도 4일 하원에 보낸 추가 진술서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보자면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해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을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었다고 6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예.
바 장관이 이런 지시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6일과 7일 연달아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가짜뉴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바 장관이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탄핵 조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당분간은 비공개로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예.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증언하는 일정이 7일 잡혀 있는데요.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네.
예, 볼튼 전 보좌관은 자발적으로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볼트 전 보좌관은 재임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누가 증언석에 앉게 되나요?
예, 볼튼 전 보좌관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일했던 찰스 쿠퍼맨 전 부보좌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는데요.
예.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쿠퍼맨 전 부보좌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철회했습니다.
소환장을 왜 철회한 거죠?
예, 쿠퍼맨 전 부보좌관 측은 하원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지난달에 제출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연방 법원이 다음 달에 이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는데요. 하원은 탄핵 절차가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쿠퍼맨 전 부보좌관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한 겁니다.
네. 당분간 비공개 청문회가 계속된 후에 그 네. 뒤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주에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요. 공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TV 중계도 진행되는데요. 6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청문회 개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오늘 13일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 대사와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가 출석하고요.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가 증언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입동에 이름답게 내일 아침 북한 대부분 지역이 아침 최저 영하권으로 한겨울로 떨어졌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양덕 7도,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1도입니다. 중강 강계 영하 5도에서 6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해주가 6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1도, 사리원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4도 정도의 분포입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성진 김책정만 오후에 구름 많고 나머지 지역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7도, 성진 아침 기온 영하 1도입니다. 낮 기온 13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먼 바다에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동해상에서 군이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당초 한국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증가한 이란의 핵 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모든 나라가 이란의 핵 개발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진지한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밤부터 농축을 시작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원이 이를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포르도에서 우라늄을 4.5% 농도까지 농축할 계획입니다. 이란은 지난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자국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자 핵합의를 단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처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없앨 관세 비율은 같아야 하고 대상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 관리를 이용해 중국이 먼저 미국이 지난 9월 1일부터 1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물린 15% 보복 관세를 철회해 주기를 원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보복 관세를 가능한 한 빨리 없앨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이런 사실을 어제 언론에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13일 백악관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내 쿠르드 반군을 철수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쿠르드 반군에 대한 터키의 공세를 중단시키면서 터키가 설정한 안전지대 밖으로 반군들을 철수시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최근 미국과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문제와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 러시아산 무기 구매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연방 하원이 탄핵 조사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공개 청문회를 시작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청문회엔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 후보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도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 법원이 오피오이드, 마약상 진통제 일종인 펜타닐을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 2017년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뒤 중국 북부 칭타이에서 펜타닐 밀수 조직을 건반 바 있었습니다. 공안에 건거돼 재판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는 사형 유예, 두 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유예형은 보통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펜타닐이 오피오이드 확산 주범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